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당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외교부를 인용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18일 오전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위를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며 쌍방향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상도 이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조중 형제 우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면담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당일 이뤄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으며 한미일이 이틀 전에 함정을 이동시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해 평상시보다 강한 방어태세를 갖춘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역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향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ICBM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가능성이 있어 군사기술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아퀼리노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펏 공군기지가 신형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인 WC-135R 한 대가 지난 4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기지에 추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펏 공군기지는 웹사이트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에 따라 기존 WC-135 2대 편대에서 WC-135R 석대 편대로 공군 정찰기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4년 만에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 제55 비행단장인 마크 하워드 대령은 이번 정찰기를 보유함에 따라 우리는 많은 옵션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전투 지휘관들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군 기술응용센터장인 제임스 핀레이슨 대령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핵실험이나 핵폭발이 발생할 경우 임무 수행 능력 저하나 자산의 임무 전환 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WC-135는 핵실험이나 핵폭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WC-135 정찰기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부터 북한의 핵실험 동향이 포착되면 동해상공에 출동해 방사성 물질 수집 활동 등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한국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임박한 시일 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북한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자지구의 지상전 규모를 3주 안에 축소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오스틴 장관이 이스라엘 등 중동 순방에 나선다며 이 기간 이스라엘 관리들과 만나 지상전 전략 전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많다는 건요.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큰 자산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좋은 우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요. 지금까지도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확인됐었는데요. 이번에는 50살 이상 만 3천 명을 대상으로 8년여 동안 세 차례 반복 조사한 우정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역학 및 정신의학 학술지에 실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예상대로 좋은 관계 우정에 있는 사람이 실제 오래 살더라 였습니다. 돈독하고 지속적인 우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24%나 낮게 나왔는데요. 좋은 친구 사이에 여러 순기능 가운데 운동할 가능성이 9% 정도 높고 우울증의 위험은 17% 정도 또 뇌졸중의 위험도 19% 낮았던 차이로도 설명이 됐습니다. 연구진은요, 이 친구를 만나다 보면 이 담배나 술을 즐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만날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보다는 건강면에서 더 낫다고 덧붙였고요. 얼마 전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어서 우정의 중요성, 또 외로운 노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WHO는 외로움은 매일 줄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비만 등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위험보다 건강에 더 해로우며 특히 이 노인의 고독은 치매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야, 액체 자석인데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자.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현대사회의 과학을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는 서울시립과학관 소식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8시 7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9도에 구름 잔뜩 끼었고 바람도 꽤 불고 있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북과 함경도에서 5에서 10mm, 평남과 황해도는 5mm 미만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북과 함경도 5에서 10cm, 평남과 황해도 1에서 3cm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7도,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2도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3도 예상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0도, 신해주 영하 13도에서 6도, 중강 영하 22도에서 9도, 함흥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원산 영하 10도에서 0도, 청진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26도에서 영하 26도에서 영하 10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바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오전과 오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다가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불다가 오후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불다가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은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이스라엘인 인질 5인 사건을 계기로 가자지구의 전투를 중단하라는 외부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반중 매체인 빙가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33개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관련 소식인데요. 영국하고 독일 또 프랑스가 가자지구의 휴전을 촉구했네요.
네, 세 나라 외무장관이 17일 가자지구의 전투를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촉구했습니다. 먼저 제임스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17일 영국 선데이 타임스에 올린 합동 기고문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군 작전이 팔레스타인인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파괴한다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면서 우리 목표는 단지 오늘 전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과 몇 년 그리고 몇 세대 동안 지속하는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랑스 외무장관은 또 이들하고는 별도로 휴전을 언급했네요.
네, 카트린 콜로나 외무장관이 17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인질을 더 많이 석방하고 가자지구에 더 많은 구호를 제공하며 정치적 해법의 시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 세 개 나라가 휴전을 촉구했는데요. 튀르키예 쪽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미국 쪽에 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17일 통화하면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이스라엘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독일, 영국, 프랑스 또 튀르키예가 전투 중단을 다시 촉구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지난 주말에 있었죠.
네, 먼저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5인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가자 북부 가자시티 인근에서 이 하마스와의 시가전에 참여했던 이스라엘군 병사가 백기를 막대기에 꽂고 나타난 남성 3명을 테러분자로 5인에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살된 남성들이 하마스에 잡혀있던 20대 남성 인질들이었던 걸로 드러나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백기를 들었다는 게 항복한다는 뜻일 텐데 왜 사살한 건가요?
네, 이스라엘군 쪽 설명을 들어보면요, 한 병사가 인질들이 수십 미터 앞에 나타나자 위협을 느끼면서 이들을 테러 분자로 간주해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살된 인질들이 탈출한 건지 아니면 하마스 쪽에서 풀어준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는데요.
네.
이스라엘군 측은 이번 사건이 교전 규칙 위반이라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5인 사살한 소식, 인질을 사살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16일에 수천 명이 모여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와 새로 인질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했는데요.
네.
인질 사망이 나라 전체를 상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이 모든 인질을 귀환시킬 때까지 이 가자지구의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에 지금 잡혀있는 인질이 몇 명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군 측에서는 대략 129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프란치스크 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스라엘을 비난했네요.
네, 이스라엘군 저격수가 이 가자지구 안에 있던 이 성당에 피해 있던 이 모녀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폭격당하거나 총에 맞고 있는데 이번에는 테러분자들도 없고 가족과 아이들, 장애를 가진 병자들과 수녀들만 있던 이 성당 구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테러리즘 전술을 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교황 비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가자 지구 내 사건에 대해서 이 테러리즘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네,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방문에는 찰스 브라운 합참 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 정부가요, 이스라엘 측의 가자 지구에서의 작전 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오스틴 장관 방문이 더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네. 브라운 합참 의장을 대동한 오스틴 장관이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를 만나서 이 작전 방식 변경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오스틴 장관이 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군 사령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서 이런 방식의 작전에 아주 익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오스틴 장관에 앞서서 이 제이크 설리번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4일에 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 기존의 고강도 하마스 소탕전에서 이 잔당들을 겨냥한 이 저강도 이 정밀 작전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 전원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홍콩에서요,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중매체 사주의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홍콩 내 반중매체였던 이 빙가일보의 사주, 이 지미 라이 씨에 대한 재판이 18일 진행됐습니다. 라이 씨는 국가보안법 아래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8월에 체포된 바 있었습니다.
네, 네, 라이 씨한테 적용된 혐의가 뭔가요?
네,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선동적인 출판물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홍콩에서 이 외부 세력과 결탁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 라이 씨가 처음이라는데요.
네.
유죄가 나오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이 씨가 이 혐의 외에도 이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이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진행된 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한 것을 포함해 이 다른 다섯 개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라이 씨가 근데 그동안 이 혐의들을 모두 부인해 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라이 씨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가 18일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선동 혐의는 범죄 혐의가 발생한 뒤에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라이 씨에 대한 혐의를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라고 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럼 기소를 시한 안에 못했기 때문에 혐의를 기각하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라이 씨 변호인단은 또 영국 BBC 방송에 이 라이 씨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라이 씨가 영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금지했고 홍콩 지도자가 직접 뽑은 판사 3명이 지금 라이 씨 재판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라이 씨의 빙과일보 이미 폐간됐다고요?
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230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압수한 뒤인 지난 2021년에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 매체가 지난 1995년에 라이 씨가 창간했는데요. 그동안 이 베이징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네.
또 한때는 중국과 홍콩 관리들을 국제사회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영국하고 미국은 이 라이 씨 기소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제기해왔다고요?
네, 두 나라는 중국과 영국 이중국적자인 라이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명을 냈는데요. 라이 씨에 대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기소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홍콩 당국은 저명한 출판인인 라이 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서 이 라이 씨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고 즉각 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라이 씨 기소를 비난하고 홍콩과 중국 당국의 언론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시와 자신들 권리를 지키려다 수감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정부 성명에 대해서 중국 정부 반응 들어보죠.
네, 왕홍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이 이중잣대를 비난하면서 라이시를 외부 반정부 세력의 신분꾼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발언은 법치주의 정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노골적인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이 이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대폭 늘린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33개 나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이란 방관영 ISNA 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비자 없이 이란에 갈 수 있는 나라나 영토가 45개로 늘어나게 됐다고 이 매체가 전했습니다.
전에는 이란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한 10개 나라 정도에 불과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ISNA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 관광부는 이 개방 정책이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려는 이란의 결의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나라들이 이 무비자 허용국 명단에 올랐는지 좀 보죠.
네, 중동 6개 나라, 아프리카 6개 나라, 아시아 11개국, 유럽 5개국, 중남미 5개 나라인데요.
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 바레인, 카타르, 레바논, 쿠웨이트 등이 들어갔고요. 아프리카에서는 튀니지와 탄자니아, 모리타니 등이 들어갔습니다.
11개 나라가 아시아인데요. 눈길을 끄네요.
네,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아시아 나라들이 다수 들어갔는데요.
네.
그런데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1일 단기 체류 경우에는 이란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유럽이 5나라, 중남미 5나라인데 이쪽도 좀 보죠.
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보스니아 헤르초그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벨라루스인데요. 이들 가운데 크로아티아만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해 있습니다. ISNA 통신은 또 이 러시아는 이 단체 방문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중남미 나라들로는 브라질과 페루, 쿠바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요. 아직 이란하고 제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나라도 있네요.
네, 실제로 바레인 같은 경우 지난 3월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중국 중재로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에도 이란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꺼려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부의 이번 조처가 특히나 이 중동 안에서 영향력이 큰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반목과 대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종주국이고요. 이란이 시아파 맹주인데요.
네.
시리아나 이라크, 예멘 등 영내 분쟁에서 이 사사건건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사건 때문에 두 나라가 완전히 외교관계를 단절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사우디 석유 기관시설을 겨냥한 일련의 공격이 양측 간 갈등을 더 부채질했습니다. 서방 정보당국 쪽에서는 이런 공격 배후로 이란이나 이란 대리세력을 지목해왔는데 하지만 이란은 그런 의혹을 일절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7년 만에 두 나라가 관계 복원에 합의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에 따라 서로 대사관 운영도 재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 순례객들이 오는 19일부터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정기 성지 순례를 한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유세 현장에서 이 불법 이주민을 향한 혐오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2세에서 4세 사이 어린이들의 고도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금지법 무효를 위한 소송을 기각했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 동안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 현장에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선 유세차 뉴햄프셔주를 찾았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다음 달 23일 예비 경선이 치러지는 곳인데요. 같은 달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되는 코커스에 이어서 열리는 이 두 번째 경선 일정으로 대선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유세 현장에서요, 이 불법 이주민과 관련해서 아주 강도 높은 혐오성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불법 이주민을 겨냥해서 이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으로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이들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에 이어서요. 그리고 자신의 만든 사회관계명인 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 불법 이주민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라면서 이들은 전 세계에 있는 감옥과 정신병 관련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킨다라는 표현이 미리 준비된 연설 연고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언론에 사전 배포한 연설 원고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에는 없지만 이런 표현을 쓰기로 미리 마음을 먹었던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인의 피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우파 성향의 매체의 내셔널 펄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불법 이주민을 겨냥해서 역시나 이 피를 오염시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이런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게요. 특히 최근 있었던 독재자 발언하고 맥락을 같이 한 거란 분석이 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이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 보복에 나서며 이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최근 한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고 취임하는 첫날만 독재자가 돼서 장벽을 건설하고 그도 식유처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독재자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혐오성 발언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 이 나치 정권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사용한 그 유대인 말살 주장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이슨 스탠리 미국 예일대 교수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서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이 독일인의 피가 유대인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리 교수는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단어를 유세 현장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발언이 반복이 되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또 이를 권장하는 관행이 생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언이 미국 내 이주민들의 안전에 큰 우려를 제기한다고 스탠리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네, 2024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왔네요.
네, 바이든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요 성명을 내고서 이 도널드 트럼프는 아돌프 히틀러를 흉내냈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가두려는 그런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라고 무사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을 두고서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언급하면서 미국 대학이 반유대주의의 발언이 나오는 온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네. 자, 논란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오 발언의 핵심은요, 앞서 언급했지만 강경한 이민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만 민감한 게 아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바로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 관련한 건데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의회에서는 이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가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 안보 지원 예산안은 약 1,1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500억 달러, 그리고 이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140억 달러가 포함됐고요. 여기에 이 국경 안보 예산 등도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현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국경 정책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두 당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공화당은 이 안보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좀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 시행 이후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그런 이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한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라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이 백악관하고 민주당 또 공화당 상원의원이 모여서 협상을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안보 지원 예산안을 이번 주에 표결에 붙일 것이라 하면서 주말 사이 백악관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모여서 국경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7일 MBC 뉴스에 출연해 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요, 이 국경 정책에 대한 합의에 전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아동의 고도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소아과 학회는요, 18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2세에서 4세 사이에 미국 아동의 고도 비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임산부와 그리고 모유수유 여성 또 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을 위해서 미국 농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책인 WI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고도 비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WI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은 약 1,660만 명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이 가운데 2.1%의 아동이 고도 비만이었는데요. 이것이 지난 2016년에는 1.8%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다시 2%로 늘어났다라는 것이 소아과학회의 설명입니다.
네, 특히 특정 지역하고 인종에서 나타난 아동 고도 비만이 주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아동 고도 비만이 증가한 지역은 미국 20개 주인데요.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나타난 아동 고도 비만 증가율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이 중남미계 아동이 2.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자, 고도 비만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의 비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이 고도 비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체질량 지수라고 부르는 BMI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한 사람의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 바로 BMI라는 건데요. 이 몸무게,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키, 미터의 그 제곱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 BMI입니다. 아동의 경우에 이 BMI 수치를 그 연령별 성장도를 표시한 도표에 대입해서 이 전체 100분의 수에서 과연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어느 아동의 그 BMI 지수가 그 해당 연령대 100분위에서 95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아동은 비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BMI가 이 95 100분위 수의 120% 이상일 경우에 이를 우리는 고도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고도 비만이 건강에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아동이 고도 비만일 경우에요, 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비만이 되는 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당뇨와 연관돼 있고요. 또 이 조기 사망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난 2016년 자리와 비교해서 2020년 다시 이 아동의 고도비만이 늘어났다는 것에 정책 입안자들과 의료진 또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소아과 학회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고도비만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좀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특히 어린 시기 식량 불안정과 불충분한 수면, 여기에다가 패스트푸드나 이 탄산음료 섭취, 또 긴 시간의 화면 시청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소아과 학회는 설명합니다. 소아과 학회는요, 따라서 이 초기에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여러 행동 및 그 사회적 기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은 총기 관련 내용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네요.
네, 연방 대법원은 14일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 일리노이주의 법을 막아달라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일리노이주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대한 저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지난 5월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먼저 일리노이주의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일리노이 지역사회 보호법이라는 법입니다. 지난 1월 민주당 소속의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지사가 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일리노이주는 AR-15와 AK-47 소총을 포함한 그 반자동 공격용 무기와 또 대용량으로 탄약을 담을 수 있는 탄창 등의 판매와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법 발효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은 2024년 1월 1일까지 일리노이주 경찰에 무기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네, 일리노이 지역사회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이 하일랜드파크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 용의자는 AR-15 소총과 그리고 30발의 탄약이 든 여러 개의 탄창으로 무장을 했었는데요. 1분도 채 되지 않는 새에 무려 83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총을 난사한 건데요. 이로써 7명이 사망했고요. 48명이 다치는 아주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법이 이딴 소송에 휘말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기 상점 주인인 로버트 베비스 씨와 그리고 전미 총기 권리 협회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무기 소지권을 명시하는 수정헌법 제2조에 어긋난다라는 건데요. 이 소송은 하급심과 일리노이주 대법원을 거쳐서 시카고 소재 제7연방순회 항소법원까지 갔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이 주법을 유지한다라고 결정했고요. 그리고 제7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1월 3일에 수정헌법 제2조가 군대가 아닌 개인의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주의 조치가 합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을 끌고 갔던 건데요. 당시 이 제7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원고 측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원고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요. 제7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고와 법을 준수하는 수십만 명의 일리노이주 시민들은 무기를 소유하고 보유할 기본권을 침해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현재 말이죠.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최소 8개 주에서 이 반자동 무기 등의 규제와 관련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일부 소송이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의존하게 될 텐데요. 지난해 6월이었죠.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18개월 전이죠.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전에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이 법을 지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6-3으로 대법원이 뒤집었던 겁니다. 당시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유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는 그 다수의 입장문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총기 권리를 확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여러 건의 총기규제법 반대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AP통신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각 강요 가운데 대통령직 승계 3순위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재무부는 전쟁부 그리고 국무부와 함께 지난 1789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행정부처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의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Our focus on the global economy and 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roug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lso continues to shape.
2023년 10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모로코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무 재조정이나 기후 변화 같은 국제적 도전에서의 협력에서 중국과 미국에 모두 득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재무장관은 국내 재정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을 통해 국가 대외 정책 집행에도 관여합니다. 재무부의 기능은 경제, 국제 경제, 재정 정책 수립, 정부 회계, 현금 부채 관리, 조세 및 관세법 공포와 시행, 세수평가와 징수, 그리고 전국 금융기관과 저축은행 감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 임무를 국내외에서 경제성장과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진흥함으로써 강한 경제를 유지하고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외부 위협과 싸우며 재정 시스템의 통합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정부 재정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재무부 임무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Financial and economic chaos would ensue if Congress doesn't act. It must raise the debt ceiling and allow the U.S. government to borrow more money to pay its bills.
재무부는 경제적 번영을 진흥하고 미국 재정 안보를 담보하는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입니다. 또 경제나 재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장려하며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책임집니다. 재무부는 그 밖에 동전주조나 화폐 발행, 미국 대중에 대한 지불, 세입징수, 그리고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금 차입 등 국가재정 기반의 필수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외부 기관이나 정부 등과도 협력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진흥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 재정 위기를 예측하고 막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외국 정부 그리고 국제 재정 기관들과 함께 일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재무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처럼 일상에 스며든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이 과학을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체험형 과학관이 있어서 서울 시민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서울시립과학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야, 액체 자석인데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자.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영화나 그런 거
그치, 영화에서 볼 것 같지. 서로 맞자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지금.
서울시립과학관을 찾은 아버지와 딸이 연결을 주제로 한 전시실에서 액체 자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2017년에 개관했고요. 먼발치에서 구경하는 과학관이 아닌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관 소개 유만선 관장에게 들어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단 하나의 시립과학관이고요. 최초의 어떤 종합과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천문시설이나 뭐 특정한 뭐 자연사나 뭐 하나만 하는 그런 과학관들은 있지만 종합과학관은 아주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모든 종류의 과학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종합과학관으로서 특성이 있고요. 서울의 남쪽에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있다 보니까 경기 남부나 서울 남부에 있는 시민들 에게는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또 거꾸로 서울 북부 지역은 거리감이 아무래도 서울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서울 북부 지역에 약간 균형을 주기 위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위치가 서울의 북쪽에 놓여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관은 1층부터 3층까지 각 분야에 따른 다양한 전시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저희 과학관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과학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거는 물화생지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렇게 네 과목으로 보고 분절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되게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부분이고 사람 사는 부분이 꼭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쪼개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학과는 순환이라든가 뭐 연결, 공존 뭐 이런 형태의 주제, 약간 융복합적인 주제로 그 존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전시물에도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전시물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크게 공존과 생존, 또 연결과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유만선 관장은 순환 전시실에 마련된 진자 관련 전시물을 소개했습니다.
관마다 뭐 약간 특징적인 전시물들이 있긴 한데 진자 그러면은 어릴 적에 봤던 괴종시계 추를 달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약간 예술품 비슷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자는 실은 추의 길이에 따라서 진자의 주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 진자 줄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그게 동시에 흔들리게 되면은 마치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듯이 S자 모양을 그리면서 흔들리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과학관 전시물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조작형 전시물에서 지금은 약간 예술적인 감각을 조금 부여한 그런 전시물 쪽으로 계속 진화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단순히 과학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또 감각적인 전시물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아내겠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유만선 관장은 이 과학관을 서울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실 일단 과학책들을 휴게 공간이나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그렇게 흐트러 놓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그 안에서 짧게라도 한번 뽑아서 들고 읽어볼 수 있게 편안한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 배치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과학에 접근할 그런 공간들,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과학관을 찾아 이 과학적 호기심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 건데요. 그 부분에서 최근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과학관 그럼 그냥 떠오르는 주요 고객이잖아요. 거꾸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과학관의 존재 이유는 어린이 청소년에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성세대들에게도 있고 복지에서 되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년층 분들, 노년층 분들 있잖아요. 한국이 발달할 때 애쓰고 신경 써주셨던 노년층들은 거꾸로 보면 지금은 복지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너무 그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님들 어떤 단체 분들을 단체로 저희가 모시고 와서 과학관에 해설 안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정말 감동스러웠던 거는 이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너무 즐거워하시다 가셨고요. 진심으로. 그리고 왜 안 오셨을까를 여쭤봤더니 우리가 와도 되는 된지를 몰랐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깼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 유만선 관장은 이 과학기술을 도구로서만이 아닌 문화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과학기술로부터 괴리되지 않도록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립과학관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거기서 한 역할은 정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진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는 이게 너무 도구로서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가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한 도구만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또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팍팍하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미국이나 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거를 정말로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과학 또는 기술을 그 자체로서 그 목적으로서 즐기거나 향유하는 것보다는 너무 거기에 무게감을 가지고 부강함을 위해서 이거를 꼭 너무 힘들고 막 괴롭더라도 이거를 익혀나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아서 뭐는 더 선진국에 가깝게 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과학과 기술을 그 자체로서 즐기는 그런 문화를 한국도 흡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서울시립과학관 곳곳에서는 과학체험을 즐기는 한국 시민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자녀와 함께 찾아온 한 가족, 그리고 친구와 이곳을 찾은 서울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집 근처라서 언제 꼭 한번 와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이라 가지고 겸사겸사 와봤어요. 눈 깜빡임으로도 이제 뭔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하고 저기 음역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지금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주기별 뭐 생애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재밌네요. 뭐 아동기부터 노령까지 생애 주기별로 내 모습의 변화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고 그 1층에는 지진 관련된 것도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은 이제 움직이고 게임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월화정인에 관련된 게임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좀 만질 게 많아서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아, 인형 뽑기 게임이랑 비슷한데 인형을 직접 뽑는 건 아니고 화면을 통해서 발을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월식이랑 일식 일어나는 원리를 보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시립과학관은 좀 체험해볼 게 많아서 어린 친구들이 와서 좀 놀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과학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 편인데 여기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면서 좀 더 알게 되는 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재밌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시실 한쪽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하면서 서로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딸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른 행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온 거죠. 과학에 관심도 있고 해갖고. 흥미롭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확실히 보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방금 같은 액체의 자석 같은 거 보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결국 호기심? 충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적인 게 아니고 이걸 확실히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만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직접 만져서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저는 인류세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하고 저기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그쪽에 관심도 있고 해서 그런 거죠.
아, 지금 이거 자석이 내려오면 여기 있던 액체 자석이 그 자석의 그 거리에 따라 이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그런 거 보고 있었고요. 이 액체 자석이에요. 뭔가 해서 궁금해서 와봤거든요. 이런 거는 처음 해봐서 되게 좋았고 뭔가 액체 자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생명과학 그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관심이 생겼고 생명 파트 부분 중에서 사람의 인체에 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그냥 몸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관심이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체험할 것도 많고 직접 이게 좀 와닿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믿져야 본전이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ve been thinking about asking for a raise at work, but I'm a bit nervous.
Why not just ask your boss? It wouldn't hurt. The worst they can say is no, right?
I guess.
Sometimes you have to take the initiative. If you approach it professionally, it shouldn't harm your relationship. Just be honest about your reasons and present your case.
I guess it wouldn't hurt to try, right?
Absolutely. If you believe you deserve it and can justify it with your performance, it's worth a shot. It wouldn't hurt to try, and who knows, you might get that raise.
제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더니 존이 믿져야 본전이라며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It wouldn't hurt. It wouldn't hurt to try. It couldn't hurt. Couldn't hurt. It can't hurt. Try.
시도해봐도 잃을 것이 없다.
Hurt.
피해볼 일이 없다.
Nothing to lose. There's nothing to lose. It wouldn't hurt to try, right?
믿져야 본전이죠. 맞죠?
It wouldn't hurt.
믿을 것이 없습니다.
It wouldn't hur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asking for a raise at work, but I'm a bit nervous.
Why not just ask your boss? It wouldn't hurt. The worst they can say is no, right?
I guess.
Sometimes you have to take the initiative. If you approach it professionally, it shouldn't harm your relationship. Just be honest about your reasons and present your case.
It wouldn't hurt to try, right?
Absolutely. If you believe you deserve it and can justify it with your performance, it's worth a shot. It wouldn't hurt to try, and who knows, you might get that rais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asking for a raise at work, but I'm a bit nervous.
회사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말할 생각인데 떨리네요.
Why not just ask your boss?
상사에게 그냥 물어보지 그래요.
It wouldn't hurt.
믿을 것이 없습니다.
The worst they can say is no, right?
최악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Sometimes you have to take the initiative.
어떤 때는 당신이
take the initiative.
의욕적으로 행동해야 솔선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If you approach it professionally, it shouldn't harm your relationship.
당신이 전문적으로 다가가면 관계가 다칠 수 없어요.
It wouldn't hurt to try, right?
미칠 건 없죠. 맞죠?
It wouldn't hurt to try, and who knows, you might get that raise.
시도해서 손해볼 건 없죠. 누가 알아요, 급여가 인상될지. 믿져야 본전.
It wouldn't hurt to try. It wouldn't hur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asking for a raise at work, but I'm a bit nervous.
Why not just ask your boss? It wouldn't hurt. The worst they can say is no, right?
I guess.
Sometimes you have to take the initiative. If you approach it professionally, it shouldn't harm your relationship. Just be honest about your reasons and present your case.
I guess it wouldn't hurt to try, right?
Absolutely. If you believe you deserve it and can justify it with your performance, it's worth a shot. It wouldn't hurt to try, and who knows, you might get that raise.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wouldn't hurt to try. It wouldn't hurt.
믿져야 본전, 믿을 것이 없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